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속건제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를 모으고 모아서 가장 집약해서 한 단어로 걸르라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 거룩은 거룩이라는 자체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룩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한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상은 레위기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 어떤 장을 읽든지 간에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는 거룩이다. 근데 이 거룩은 거룩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연합을 위한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속건제는 그 목적 자체가 배상죄입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남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또 상해를 입혔거나 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손 털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반드시 물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정신이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에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느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리는가? 우리 5장을 좀 볼까요? 5장 14절을 좀 보십시다.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절 다같이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죄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6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 시작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이럴 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속건제는 그래서 배상에 관한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실 또는 보상이 필요할 때 또는 배상을 해야 될 때 바로 이 속건 제사를 드리는 거죠.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 흔히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요즘 은행 업무들 많이 보죠. 그러면 그 은행 그 바깥 코너에 그 현금 인출기나 통장 정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분주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금을 뽑아놓고도 카드만 뽑고 그냥 가요. 그 다음 사람이 횡재를 하는 거죠. 또는 인출기 위에다가 지갑 같은 걸 자주 놓습니다. 그래서 어휴 이게 웬 떡이야 그러고 이제 횡재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정확하게 절도죄로 걸립니다. 사실은 길거리를 가다가 무슨 물건을 줍거나 돈을 주어도 그것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건 돌려줘야 됩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찾아줄 수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공공기관인 위탁을 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좀 황당한 일이 하나 있었죠.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운석의 소유주가 누구냐? 그 떨어진 땅 주인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발견한 자의 것이냐? 누구 거이와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갑론을박이 이제 됐었습니다. 이 결론은 처음 발견한 자의 것으로 규정을 했죠. 뭐 그런 경우는 특별한 예외를 두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남의 물건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걸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왼떡이 아니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약한 경우인데 남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혀놓고도 가끔 이제 신앙이 좋다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황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테 한 200만 원을 구워놓고 빚독촉을 하면은 내가 200만 원어치 기도해 줄게. 거의 사기 같은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실제 겪은 일인데 어느 목사님은, 아, 이게 목사님이라서 조금 예를 들기가 불편하긴 한데, 건축을 이제 했죠. 건축을 하다 보면 한국교회 다 무리하게 하죠. 이제 업자들한테 이제 부채가 남은 겁니다. 이 업자가 예배 시간마다 와서 그냥 팔짱 끼고 예배는 안 드리고 설교하는 목사 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괴롭죠. 한 2천만 원 이제 잔금이 남았는데 교회는 줄 형편이 당장 안 되고 매달 헌금 나와서 그걸 찌글찌글 줘야 되는 형편이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내가 2천만 원어치 당신 부자 되게 축복기도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가라고. 당신 와이프도 교회 다닌다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이러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거라고. 이 말에 업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가면서 저한테 막 퍼붓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그런 일도 겪었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남에게 재정적인, 심적인, 어떤 육체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갚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갚는 행위가 사실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속건죄, 속건죄, 신약식으로 말하면 반드시 보상과 배상과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몇 가지 실례를 들고 있죠. 우리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빌레몬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노예 출신 죄수 하나가 들어와요.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빌레몬이라는 큰 부잣집의 종으로 있었는데 그 집에 재정적인 손실을 많이 끼치고 도망을 온 노예였어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마침 그 빌레몬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편지를 쓴 겁니다. 지금 당신 집에서 도망온 노예가 어쩌다가 감옥에서 나랑 만남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그를 옛날 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라. 그리고 네게 재정적으로 손실을 끼쳤던 문제에 대해서는 없던 걸로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네게 재정적인 손실을 끼친 것은 내 앞으로 계산을 해라. 반드시 갚겠다는 이야기죠. 남에게 물질적인 손실을 입히거나 부채를 가졌으면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헌금하느라고 갚을 돈이 없다? 그거는 안 돼요. 헌금보다 갚는 걸 먼저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남한테 잔뜩 부채 져놓고 헌금 드려서 갚을 돈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헌금 나중에 해도 돼요. 부채가 우선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원래 삭개오라는 인물이 청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레위 지파다 보니까 그런 인물로 살기를 소원했던 것 같아요. 너는 평생 성결한 자로, 청결한 자로 살아라. 그런데 불행히도 그 아들은 그런 삶을 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편승에서 로마 정권 밑에서 세리장이 되었죠. 그리고 동족의 혈세를 빨아서 축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주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외로워요. 아무도 자기를 지지하거나 고운으로 보는 사람이 없고 늘 마음 한켠에 잘 먹고 잘 살긴 되었는데 쓸쓸하죠. 이게 행복일까? 이게 사람 사는 걸까? 많은 회한이 밀려오던 차에 그 마을로 소문에 듣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도 누군가 한번 구경하려고 길가로 나갑니다. 근데 키가 저처럼 작아서 인파에 쌓여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죠. 아마 그것이 어쩌면 삭개오의 평생 삶의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안 되면 기어서라도 남을 밟고서라도 무언가를 디디고 올라가는 그런 성향과 경향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 군중 속에 고독하게 영혼의 목마른 삭개오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를 주목하자마자 딱 첫 마디가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정확히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얼른 내려오죠. 내려와야 삽니다. 기어 올라가면 이제 떨어질 일밖에는 남은 게 없어요. 이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예수님을 집에 모시자마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남에게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한 게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그게 속건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속건죄는 구약의 제사 종류로서 화석화된 규례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이러한 되갚음, 보상, 배상,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의 순종이에요.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그가 지난날 잘못 살았던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 네 배를 갚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가에 대한 조금 더 근본적인 성경적 이유를 우리 이사야서 53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무슨 제물로 드렸습니까? 속건 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배상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늘 제가 강조하는 초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절대 거저 이루어졌거나 공짜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건 제물이 배상으로 제단에 죽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음식을 먹도록 돼 있어요. 그 말은 그 제물과 그 죄값을 받았다는 의미로서 제사장이 그 음식들을 먹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기초와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로 우리에게 배상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갚는 수고를 기쁘게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건제라는 것은 구약의 화석화된 명문화된 규례가 아니라 오늘도 현대인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실현되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순종의 덕목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속에도 내가 남에게 보상하고 배상해야 될 그런 열매들은 없을까? 또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나 혼자 하나님하고 해결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위하는 불균형된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제가 밀양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거기 시내라는 여자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남편을 잃죠. 그리고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또 유괴가 되고 학원 원장에 의해서 나중에는 살해가 되죠. 용서할 수 없죠. 이 인명을 담보로 범죄하는 짓들은 정말 용서가 안 돼요. 그렇게 괴로워하던 중에 거의 폐인이 될 즈음에 기독교로 귀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한순간에 마음에 이 돌덩어리를 용서로 내려놓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그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형무소에 가서 면담을 했는데 뜻밖의 그 죄인이 얼굴이 밝아요. 그러면서 먼저 꺼내는 얘기가 저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거기서 분노를 하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하냐고. 하나님이 뭔데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하냐고 울부짖어요. 그리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라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건제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질서 때문에 속건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화목 없이 관계 회복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개의 가치를 똑같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기 전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사람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이면 개인적인 일로, 공적이면 공적인 일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어쩌면 가장 회복해야 될 덕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단순히 구약의 어느 한 제사의 규례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우리 현실에 이 말씀이 계속 녹아져야 됩니다. 실현돼야 됩니다. 실천돼야 됩니다. 속건제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실현하는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선교를 위해서 오늘도 철야가 있죠. 철야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